어쨌든 부활주일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은 부활주일이라고 말씀하는데요. 사실은 그때 것을 뜯어먹어 볼 때도 엄청나게 소중한, 어느 의미에 있어서 제일 귀중한 날이기도 하고요. 진실된 마음으로 신앙의 참기를 더 뜯어먹은 이가 있다면 틀림없이 예수님의 부활 이점을 제일 귀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 12살 먹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렸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이 얼마나 갔을까요? 누가복음에서는 젊은 청년을 살렸습니다. 그 어머니가 한참 기뻐했겠지만 그게 얼마나 갔을까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부활의 의미는 물론 회당장의 딸이나 청년의 삶이 살아난 것은 죽음 가운데 일어난 것이지 이건 부활은 아닙니다. 영어로 말할 때 이걸 레이즈라 표현되고 부활은 레저렉트라고 표현돼서 그 의미가 전혀 별개의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33년의 삶을 마치고 난 이후에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그 기쁨을 아는 이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이들 전부는 아니었고요. 엄청난 질고를 고침받았다고 해서 주님의 부활하심을 그렇게 기뻐한 것도 아니었었습니다. 사실 요한복음이나 사도행전에서 앞부분에 읽을 수 있는 주님의 부활하심이 가슴 깊이 있게 회당장 야이로의 기쁨보다도 더 크게 청년의 어머니 가부보다도 더 크게 예수님의 부활이 잊을 수 없는 큰 기쁨으로 자리 잡았던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부활이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과 저희 영혼 속에 자리 잡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셔서 40일 땅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열흘 이후에 보좌에 계신 주님으로부터서 소식이 임하여 왔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50일입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50일 동안 그렇게 기뻐했을까요? 저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그 청년의 어머님이 50일 동안 그렇게 기뻐했을까요? 물론 어느 정도는 기뻤겠죠. 보이지 않아야 될 자녀가 보일 때 말입니다. 조용한 위로는 되었겠죠. 그러나 사도행전 1장에 보여주는 이런 강력함으로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은 열흘 동안 그 위태위태한 예루살렘에서도 그들의 기쁨과 그들의 찬양과 그들의 기대감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아니, 북쳤습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저는 힘주어 말씀할 겁니다. 진실되게 주님을 추구하지 않았던 일은 수없이 흔들릴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을 추구하고 다가온 일은 저 디모데후서 2장처럼 하나님의 백성의 견고한 터는 서서니 인침이 있어 가라사대. 그 부활의 영역인 겁니다. 부활의 터인 겁니다. 지금 사도 말씀이 부활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진정 신앙생활을 했다면서도 세상이 흔들 수 없는, 어둠과 죄악이 흔들 수 없는 그 견고한 터 위에 내가 주님의 사람이라 서 있고, 그리고 내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집에 속한 자로 우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용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참으로 묶어진 마음으로, 정돈된 마음으로 서 있는 것, 그 주님의 부활하심을 진정 아는 자가 오늘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바라보며 흔들림이 없이 이 세상에서 견고함으로 서 있는 모습, 이 진정 주님의 부활이 주신 겁니다. 이걸 찾지 않았으면 뭘 찾았단 말입니까? 이걸 갖지 않았으면 아직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신,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진정한 의미는 아직도 우리가 못 미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했는가?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내가 추구하며 왔는가? 예수님 이 땅에서 끝났을 때 그들은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자기는 살아있어도 말입니다. 자기의 가족은 살아있어도 말입니다. 주님 부활하실 때, 그리고 그 주님의 부활의 진정한 의미가 내가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주님을 모시고 살 수 있다는 것 알았을 때, 그들은 세상이 흔들 수 없는, 세상이 그를 어지럽힐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된 겁니다. 저는 오늘 부활절의 뜻깊은 날이기에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간단하게 여러분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 가볍게 우시는 분 아니에요. 그리고 그의 눈물은 피와 같은 거예요. 그의 생명과 같은 거예요. 멸망할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던 주님, 그 눈물은 진짜 피와 같은 겁니다.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시며 기도했던 히브리서 5장의 눈물, 그건 진짜 피와 같은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1장에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의 집안을 향해 우시는 주님의 눈물, 그 진짜 피와 같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요라는 이 엄청난 귀중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이 뭔지 압니까? 이 말씀을 하신 주님의 깊은 뜻이 뭔지 아십니까? 그건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는 예수님을 참 사랑하는 이들이었습니다. 온 유대 땅 갈릴리 사마리아 우리 예수님이 사역하신 영역입니다. 그 중에서 주님 진정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열 명을 꼽으라 한다면 물론 제자들도 들어가겠지만 그 열 명 중에 이들이 세 명이 안 들어갈까요? 물론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들어갈 것 같아요. 진짜 주님 사랑했어요. 남김없는 마음으로 사랑했어요. 온 마음으로 사랑했어요. 그들은 주님께서 떠나 계시나 와 오시나 정말 사랑했어요. 그런데 이들의 마음이 다 무너진 겁니다. 다 무너졌어요. 요한복음 11장 나사로의 죽음과 더불어 이들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다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셨던 깊은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사랑이 잘못됐습니까? 예수님이 주님이시냐면 분명히 고백했을 거예요. 근데 다 무너진 거예요. 우리 가는 대로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마르다가 나아갔어요. 마르다가 나아갈 때 마리아 부르지도 않았어요. 아마도 울면서 마르다가 마리아도 주님을 향해서 한탄 좀 한 것 같아요. 우리 오빠 예수님 이곳에 계셨으면 분명히 죽지 않았을 텐데 울면서 탄식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우리 정말 사랑했고 예수님 정말 사랑한 줄 알았는데 정말 모르겠어요 이런 말도 했을 것 같아요. 그 진짜 부서지는 소리가 입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 마르다가 예수님 오셨다는 말 듣고 그가 부서진 마음으로 추스려서 그래도 예수님 오셨다니 나가볼 때에 동생 안 데리고 간 거요. 그 부서진 마음이 적었더라면 야 그래도 가보자 했을 거예요. 근데 부르지도 않았어요. 혼자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 만났을 때 죄인의 말이 무엇입니까? 선생님, 주님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라버니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한탄이 섞인 말이지 않겠어요? 분명히 온 땅에 들려온 소식은 예수님께 어떤 병자라도 와서 못 고친 병 없었어요. 어떤 것도 다 했어요, 주님. 그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보냈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 소문 듣고 이틀 동안 더 그곳에 유했대요. 그리고 하신 말씀은 유다로 가자고 했어요. 그럼 그곳은 유다가 아닌 것 같아. 유다 지역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마르다의 마음은 무너질 대로 마르다의 마음도 무너진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길 가시는 예수님을 마르다가 자기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오시라고요. 근데 요한복음 11장은 그곳에 나가서 예수는 왜 여기 계십니까? 들어오셔야죠. 그 말도 안 했어요. 들어오라고 초청도 안 했어요. 마음이 어느덧 무너질 대로 무너졌다는 겁니다. 전에는 길 가는 예수님, 아니면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 집은 틀림없이 오신다고 늘 준비했던 그 집, 지금은 예수님께 대하여 다 무너진 거예요. 그 심정을 잘 아셔서 집에 들어가지 않으셨던 예수님,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같이 가보자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 자리에 계시면서 마리아를 불렀습니다. 마리아를 부르기 전에 마르다가 한 말이, 선생님이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했겠습니다 라고 할 그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마르다가 신앙 고백한 것은 하늘나라가 임할 주님의 재림을 상징하는 하나님 나라 임할 그때는 우리 오라버니가 살아날 줄 압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말로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부활이요 내가 생명이다 말이 의미가 먼 후일을 가리킨 말이 아니었었습니다. 오늘의 이 눈물, 오늘의 이 무너짐을 바르게 세울 수 있는 대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문제를 부딪혀요. 예수님 사랑한다 하는데도요. 예수님을 온 마음으로 믿는다고 하는데도요. 우리 마음이 무너지지 않겠어요. 그때 그 일 때문에 여러분은 주님을 향한 마음도 무너져요. 무너져요. 그때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마음도 사라지고 예수님을 온 마음으로 섬겨볼 마음도 사라지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 우신 것은 이 때문입니다. 바로 이 때문입니다. 내가 부활이요 내가 생명이란 말씀 속에 들어있는 말씀은 세상은 아무리 그 세계에 다가와도 죽는 것 이상 못 오는데 나는 죽음을 건너뛴 부활에서 생명이다. 오늘 여러분이 주님과의 관계를 철저하게 안 맺는 사람에게는 이 말은 안 믿혀요. 그러나 내가 디딜 땅이었고 내가 비빌 언덕이 없었던 사람에게 만약에 예수님이 나의 부활이고 나의 생명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께 대하여 무너진 마음, 가라앉아버린 마음, 영접하지 못하는 마음, 쓰러진 마음은 아닐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주신 부활과 생명의 의미는 이런 말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많은 분 인용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는 얼마나 사망과 사망의 길이에요. 고린도서 1장에도 사망, 고린도서 4장에도 사망, 3장에는 아니나요? 고린도서 전체는 끄덕끄덕 사망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부활과 생명 되신 주님께 버틴 마음으로는 서서 살았다는 정도가 아니고 주님의 뜻을 위하여서 값지게 움직였습니다. 전진이 말씀하지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귀한 분이 아니라면 벌써 마음은 다 벗어났을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 대한 큰 마음도 없을 거예요. 부모나 자식이나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런 강한 마음들이 있을까요? 어림없는 말입니다. 세상에 별것 아닌 것에 깊은 관심 두는 이가 이런 말이 내 마음에 버틸 언덕이 될 수 있을까요? 어림없는 말입니다. 여러분 알고 보면 뭡니까? 예수님 외에 내 진정한 구주가 누구예요? 내 진정한 주님이 누구예요? 그 주님을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처럼 생각했던 집안이라면 주님께서 지금 부활과 생명이란 말이 의미는 참으로 뜻깊은 순간인 겁니다. 마르다가 왔습니다. 그의 고백은 뭐겠습니까? 많이 울면서 탄식했던 그 말 아니겠어요? 선생님이 여기 계셨다면 우리 집안이 이런 숙대밭이 안 됐을 텐데 그런 말 아니겠어요? 지금은 주님께 대한 기대감도 없어요. 지금은 전날처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도 없어요. 그 말까지 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이잖아요. 무너져버린 그 마음인데요. 예수님께서 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어디 두었느냐고 말했습니다. 무덤가로 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돌을 옮겨 놓으란 것이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과 예수님 사이에 역사하신다면 주님은 부르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넘기지 말고 주목해야 될 말 없는 사건이 있습니다. 마리아야, 너의 마음속에 나를 향해서 꽁꽁 막아놓은 돌덩이도 좀 옮겨놓아라. 너의 마음이 나를 향해서도 돌덩이처럼 문 닫아있지 않니? 주님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제가 긴 이야기 할 시간도 없고 긴 이야기 하셔도 안 되죠. 여러분이 즐거운 뜻깊은 부활절인데요. 제가 말하고 싶은 점은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란 것 가운데서는 다시금 어떤 죽음도 어떤 일도 예수님과 여러분 사이를 가로막지 않기를 원해요. 우린 종종 주님 앞에 고백해 받지 않아요. 아주 먼 지난 날부터 말입니다.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행복할 때 때론 이때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때론 주님 어떤 여건이 와도 주님과 나의 이런 관계만은 흔들림이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로마서 8장 1절 2절만 좋아하지 않습니다. 8장 35절부터 39절도 무척 좋아합니다. 그건 사도 말씀을 흔들 수 없었다는 거요. 그 엄청난 것도 흔들 수 없었다는 거요. 그게 로마서의 고백입니까? 그게 일생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왜 부활이 여러분 가볍게 지나갑니까? 왜 부활이 가볍게 지나갑니까? 저는 이곳에서 예수님 내 부활, 거기에서 한 가지 더 예수님이 내 생명이란, 이제 살아계신 보좌의 주님이 내 생명 되시는, 아니 살아계신 주님이 내 생명이 되는 그 관계를 늘 여러분이 붙들어 간다면 우리는 내가 울고 예수님을 울리는 일은 없을 거예요. 내가 울고 내가 무너지고 예수님을 서글프게 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주님의 부활, 그 생명. 요한복음 10장은 양과 목자의 관계가 뭡니까? 음성입니다. 그게 잘 돼갈 때 특징이 뭡니까? 생명을 얻을 때 풍성히 얻는다는 겁니다. 주님이 내 생명이란 말은 금성이 내게 있다는 겁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한 여러분, 주님 음성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있다면 그건 생명입니다. 부활과 더불어 생명은 돼야 돼요. 살아있는 관계는 돼야 돼요. 주님 음성 들은 지가 오랜 옛날입니까? 히브리서 3장과 4장은 오늘입니다. 주님의 음성 오늘입니다. 선하신 그분이 내가 주님께 딱 한 마음으로 묶어진 그의 부활에 서 있는데 수많은 문제에 부딪힘에도 그분이 가만히 계실까요? 아니에요. 내게 생명 되어주세요. 금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딴소리 하지 마세요. 한마디는 합시다. 여러분과 주님 사이에 살아있는 음성이 있냐 없냐 그 말이에요. 그거 아니면 개떡 같은 신앙이요. 뭐 관념, 고정 개념, 그게 살아있으면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 나는 진정한 것 있는 거예요. 금성 없이 어떻게 우리가 일어나요? 금성 없이 어떻게 우리가 하루를 살아요? 주님을 향하여 무너진 마르다의 마음은 예수님을 향하여 다가가기도 힘들었고 마리아도 힘들었고 나사로는 죽은 가운데 누워 있었습니다. 셋 다 진정한 의미에서 죽어 있는 관계예요. 몸된 게 온 식구들이 부활과 생명 대신 이 관계가 살아있는. 어느 집사님이 뭐 좀 불편하다고, 몸이 좀 불편하고 일어나고 주님을 향한 자세가 흐트러져 보일 때 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신앙이 깨뜩 같구나. 우리가 어려움을 안 겪은 사람 아니에요. 그도 주님 중력이는 마음, 그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 차라리 내가 죽더라도 전 예수님을 따를 겁니다. 그 마음 가지고 그 골짜기를 지나갔어요. 주님은 내 부활, 내 생명 되어주셨어요. 얄팍한 신앙, 그거 언제까지 가지고 흔들흔들랄라 생각해요. 부활주를 맞이해서 흔들림이 없는 이 견고함. 주님께서도 어떤 여건 속에 나를 놔두어도 울림이 없는 우리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음성이 내 영혼 속에 살아나는 부활이 되기를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날 되세요.